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 온라인 상점이란 건요, 소비자들이 상품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 사진과 사용 후기, 또 상품의 상세 정보 등으로만 물건을 사는 인터넷 매장이고요. 오프라인 상점은 물건을 구입하는 전통 방식의 매장입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쓰는 1달러의 돈 가운데 90센트는 직접 돈을 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간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온라인으로 출발한 소매 업체들이 속속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 한 온라인 소매업체의 경영자는 시범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해봤더니 온라인으로 100달러를 쓰는 손님이 매장에 직접 나올 경우 20%를 더 쓰고 갔고, 그래서 매장 수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여는 매장의 건물 임대 조건도 좋다는데요. 재고가 없는 특징을 가진 온라인 업체의 오프 매장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1년 계약에 매장을 꾸미는 돈을 내주고 매달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시기랍니다. 자, 전문가들은 앞으로 온라인 소매업체의 오프라인 진출은 이어질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가치평가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소비자들은 1달러의 75%는 적어도 오프라인에서 소비할 거라는 평가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아바가 부릅니다. Happy New Year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캘리포니아주가 일반 승객을 태우고 시험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은 지난 23일 죽수라는 회사가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의 시범 운행에 일반인 탑승을 최근 허가했다면서 운전자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죽수는 2014년에 설립돼서 실리콘밸리 입주한 자동차 자율 운행 시스템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신생 기업의 가치는 32억 달러로 평가받은 바 있었습니다. 운전자 없는 차량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놨던 한 전문가는 자율주행 차량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공유가 본격화돼서 차량 대리점과 수리점이 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또 물류 운송업체는 거의 전부 사라질 가능성이 큰 반면 자동차 운전에서 새로워진 운전자들을 겨냥한 광고계는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자율주행에 반대해온 사람들은 운전자 없는 차량이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인 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여성 보행자 한 명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에서 자율주행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모든 자율주행 차량 프로젝트 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차량의 수는 찬반 논란과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공영방송 NPR이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4천만 명. 3억 2,600만에 이르는 미국의 인구의 12.13%를 차지하는 주가 바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이 지역 인구가 올해 21만 5천 명이 더 늘어나서 총 4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인구는 2018년 7월 1일 현재 3,980만 명이 이르렀고 이는 사망자보다 출생 인구가 20만 명이나 더 많은 데다 올해 이민자 유입 숫자도 2만 1,000명이나 돼서 떠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에 실시될 새 인구 센서스를 준비하는 주정부의 예비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 인구 센서스 이후로 거의 260만 명이나 인구가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다른 모든 주보다 훨씬 많은데요. 2위는 인구 2,900만 명의 텍사스주, 그리고 플로리다주, 뉴욕주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10위 순위에는 없지만 급격하게 인구가 느는 주로는 아이다호, 네바다주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유타와 워싱턴주가 다음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가장 적은 3개 주는 아래서부터 미국 인구의 0.17% 인구인 와이오밍주, 그리고 그보다 조금 많은 주가 버몬트,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는 인구 성장률이 1.39%로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성장 비율 0.61%의 2배가 넘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2018년에 보내드리는 마지막 독자의 선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2018년 관심을 모았던 10가지 뉴스와 함께 올 한 해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백성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는 뭐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졌고요. 또 세계 주요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18년을 장식했던 10가지 10대 한반도 뉴스 첫 번째 소식 어떤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 바로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당시 두 정상의 음성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Well, it was not easy to get here.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랬던 국민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Sometimes used to blind us in our ear.
현장의 취재진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소리 때문에 네. 정상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인데요. 네. 그만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던 그런 회담이었죠.
네, 언급하신 대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끼리 만난 건데요.
네.
하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아주 많았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결정된 뒤에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다가 다시 추진되기도 했었고요.
네.
미국 정상회담이 처음 발표된 것이 3월 8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사단을 통해서 김정은을 5월 안에 만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담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를 했고요.
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비핵화 방식으로 선핵포기 후보상을 의미하는 바로 이 리비아 모델이라는 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북한이 성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 이게 발단이 돼서 이후에 이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고 또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도 나왔죠?
예, 모두 4개 항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한다.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CVID라고 하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았고 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합의 역시 없었다. 이런 비판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첫 번째 올해 10대 뉴스로 알아봤고요.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올해는 남북 간의 정상급 채널 역시 11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모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차 회담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렸는데요. 당시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장면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마음 선생님이 지치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네. 자, 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거였죠?
맞습니다. 당시에 김 위원장의 즉석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잠시 북측 군사 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목표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2차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열렸어요.
예, 그래서 깜짝 회담으로 불렸죠.
네.
1차 회담이 열리고 한 달 만인 5월 26일에 전격적이고 또 비밀리에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한 상황에서 열렸는데 김 위원장이 이 회담을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회담은 9월 달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는 이른바 평양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아직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는요. 미북 또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중국하고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대 뉴스 중에 세 번째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올해 중국을 세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북한이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를 쉬지 않았고 중국이 또 또 이례적으로 이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상당히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됐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북한과 중국 관계도 해빙기를 맞았죠.
네, 김 위원장이 중국에 언제 갔었죠?
예, 첫 번째 간 것은 3월이었는데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있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백악관에서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네.
또 첫 번째 방문 뒤에 한 40일 만에 다시 중국을 찾아서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역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네.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양측 모두 북중 간 우위를 한층 심화시키고 또 새로운 수준의 양국 관계를 열어나가겠다. 또 북중 관계 발전을 통해서 세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겠다.
네.
이런 요지의 발언들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면서 이른바 중국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오늘은 한반도 10대 뉴스를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알아볼 차례죠.
네, 네 번째 뉴스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에 앞서서는 한국 정부가 계속 북한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독려했었고요. 북한은 한 40여 명의 선수단과 20여 명의 코치 또 임원을 파견을 했고 올림픽을 취재할 북측 기자단 역시 한 20여 명 보냈습니다.
네.
남북한은 개막식과 폐막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었고 여자 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도 파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또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개막식 대표단으로 파견됐습니다.
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네.
관심을 모았었지만 결국 미북 간의 고위급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평창 방문길에 일본에 들러서요.
네.
최대 압박을 강조를 했고 이어서 한국에서는 인권 문제를 부각하면서 북한을 역시 압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게 또 미북 회담으로 연결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2018년 한반도 10대 뉴스 이제 다섯 번째 뉴스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5월 10일 북한에 오랜 기간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석방돼서 다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석방된 사람들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들으신 대로 모두 한국계 미국 시민들입니다.
네.
북한은 이들을 간첩, 또 적대 행위, 국가 전복 음모 이런 죄목으로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었고요. 당시의 억류자 문제는 미북 관계 걸림돌 중에 하나였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 두 번째 북한에 들어갔다가 오는 길에 이들도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네. 자, 이들이 미국에 도착했던 시간이 새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공을 나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억류 미국인들이 워싱턴 시간으로 10일 새벽 3시경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내외 이런 사람들이 이 억류 미국인들을 맞으러 나갔고요.
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들을 석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에 감사하며 이를 선의의 긍정적인 제스처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억류자들이 정상회담 이전에 석방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6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네, 다행이었던 게 미국인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씨는 꿈만 같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귀한 소감을 밝혔고 또 북한에서 노동을 많이 했고 병이 났을 때 치료도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동철 씨의 경우는 지난 2015년 10월에 함경북도 라선에서 체포돼서 31개월 동안 북한 당국에 억류가 됐었는데요. 김 씨 억류 기간은 과거에 735일 동안 북한에 붙들렸다 풀려난 케네스 베시의 기록을 뛰어넘는 최장기 기록이었습니다.
네, 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석방 소식 다섯 번째 뉴스로 알아봤고요. 자 여섯 번째 소식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소식이네요.
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인 지난 7월 27일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라고 화답을 했고요.
네.
또 김 위원장은 미군 유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제4항에 포함된 내용이죠.
네.
싱가포르 합의 중에 처음으로 그리고 사실상 유일하게 일부나마 이행된 합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때 돌아온 유해 가운데 현재까지 2구에 대한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군 유해는 얼마나 될까요?
네, 한국 전쟁 중에 실종된 미군 병사는 모두 7,600여 명인데요.
네.
이 중에 5,300명은 북한에서 실종된 것으로 미국 국방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휴전 직후인 1954년 8월 유엔군 전사자 4,023구의 유해를 돌려줬지만 이후 송환을 중단을 했다가 1990년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북 관계에 따라서 이후에도 계속 그 부침을 거듭해 왔는데요.
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북한이 단독으로 발굴을 했다라면서 유해 208구를 송환한 바 있고요.
네.
여기에는 뭐 여러 유해가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또 1996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북한 지역에서 미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이 33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220구의 미군 유해가 수습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올해 7월 말에 미군 유해가 송환된 이후에 아직 추가 송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뭐 과연 내년에 추가 송환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곱 번째 뉴스 알아봐야죠.
네, 일곱 번째 뉴스는 먼저 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했습니다.
네.
이날 폭파된 시설은 핵실험장 2번, 3번, 그리고 4번 갱도, 그리고 지상 관측 설비 연구소와 관련 건물 등이다라고 북한이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북한 핵무기 연구소는 폭파 후에 성명을 통해서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폭파 현장에 외신 기자들이 갔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영국, 러시아 이렇게 다섯 개 나라 취재진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같은 이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참관은 북한이 배제를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지난해 6차 핵실험으로 지반이 무너져서 쓸모가 없는 곳이었다라는 지적과 함께 또 이마저도 전문가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네.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로 북한을 방문을 했고요. 이후에 북한이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역시 아직 검증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여덟 번째 뉴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역대 최대의 미국 대북 독자 제재가 단행됐다는 소식을 여덟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해 미국이 단행한 독자 제재가 모두 11건인데요.
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이뤄졌던 지난해는 미국이 9건의 제재를 단행을 했으니까 대화는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두 건이 더 많죠.
네.
특히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건의 제재가 이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그런 기조를 실제로 이행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화 중에도 뭐 압박을 지속한 거라고 봐야죠.
네.
내용 면에서 제재 특징을 살펴보면 북한의 유류 거래를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네.
전체 11건의 제재 중에서 북한의 유류 거래에 관여한 기업 또 개인 물론 선박도 있습니다.
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6건에 이릅니다. 또 올해 주목할 점은요. 미국의 사법 당국 역시 제재를 이행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점인데
네.
가령 법무부가 지난달에 북한 정권의 돈 세탁 등에 연루됐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 기업에 대한 몰수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네.
미 연방 수사국이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북한 해커를 기소를 한다든지 또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던 싱가포르 사업가를 공개 수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미 재무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을 넘어서 제재 이행을 다변화했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018년 한반도 10대 뉴스 이번에는 또 아홉 번째 뉴스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올 한 해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 외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미국과 한국이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네.
아홉 번째 뉴스로 꼽아봤는데요. 미한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던 건 연초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당시에 그 2월 9일부터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동안 일정이 키 리졸브 연습하고 겹쳤었거든요.
예, 예.
이 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를 했고요.
예.
이어서 독수리 훈련 역시 예년보다 기간을 좀 줄여서 진행을 했고요.
네.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워게임, 뭐 전쟁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걸 중단할 것이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후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또 미한 해병대 연합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이런 훈련 등이 중단되거나 연기됐었죠.
네. 자, 현재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훈련은 어떻게 될까요?
유예나 중단이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예.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대규모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이 독수리 훈련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뭐 사실상 축소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연합 훈련 유예 여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2018년 한반도 10대 뉴스 마지막 뉴스 한 개 남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마지막 뉴스는요. 앞서 소개해드린 뉴스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기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발생 기사가 아니라 예고 기사를 마지막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고된 상황인데요.
그렇죠.
무슨 소식인지 짐작이 좀 가네요.
그렇죠. 예. 네, 바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근 트위터나 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이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정확한 날짜라든지 장소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24일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북한 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관련 사진까지 올렸는데
네.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14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본다라면서 자신은 늘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늘 하는 얘긴데요.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연말 메시지로요. 2차 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뭐 다시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북한 문제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건 뭘 판단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실험 또 거기에 이 거친 설전이라든지 또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았던 2017년보다 미북 관계라든지 혹은 한반도 상황이 진전된 건 사실입니다.
네.
역사적인 정상 간 만남도 진행이 됐었고 또 고위급 수준의 외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었는데
네.
이건 사실 뭐 표면적인 부분이고
네.
비핵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없다는 비판이 지금 많고요.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정상 차원에서 2차 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그 1차 회담 역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됐었고
네.
또 2차 정상회담 개최까지 실무 협상을 재개해야 하는 문제 등 이렇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2차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또 그리고 이 회의가 열린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에 한반도에서 전해질 소식의 성격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는 또 어떤 뉴스들이 전해질지 많은 분들이 기대, 걱정 동시에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오늘은 2018년 한반도 10대 뉴스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상업 영화를 만들어 온 탈북자 출신 영화 감독의 작품이 최근 미국의 한 영화제에 초청받았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15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국제 영화제. 이 영화제는 작품성은 뛰어나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독립 영화 제작자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소통하며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영화제에 초청된 탈북자 출신 김규민 감독의 작품 사랑의 선물이 상영되는 1시간 30분 동안 관객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북한에서 살고 있는 한 가족의 비극을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든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자력 갱생 강고.
영화 사랑의 선물은 1990년도 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황해도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소재로 했습니다.
네 남편 노동당.
여주인공 소정은 결혼 직후 장애인이 된 상해군인 남편 강호를 돌보는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착한 아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는 주사 하나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 소정은 남편을 위해 마을을 누비며 뇌물을 받아먹고 사는 안전원 대철에게 돈을 꾸게 됩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는 남편의 절망에도 소정은 희망을 버리지 않지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못 이겨 불법 성매매소까지 드나듭니다. 냉혈한 같은 안전원은 성매매소까지 직접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소정을 폭행하고 발로 짓밟습니다. 결국 안전원은 돈 대신 집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소정은 체포되고 남편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잔인하고 집요한 안전원의 행태에 소정은 공포에 떨고 집문서를 넘기기로 약속합니다. 소정은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어린 딸 효심의 생일상을 차립니다. 수북히 담긴 하얀 쌀밥과 고깃국을 바라보는 효심은 행복해하지만 남편은 잘 차려진 밥상을 보며 아내를 꾸짖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높고 상위 군인으로서 긍지가 높은 만큼 자력갱생에 간고분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회주의를 좀먹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장군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남편이 야속한 소정은 통곡하며 현실을 원망합니다.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 울지 마.
뭐가 있어야 절약을 하죠? 자력갱생 간고분투요? 밥 못 먹은.
오열하는 아내를 보며 미안해하지만 소정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결국 진실을 알아버린 강호.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화 사랑의 선물은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권단체인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입니다.
영해군이라게 된 북한에서는 대우받는 가족이에요. 솔직히 대우받는 가족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영해군인한테 여성들이 결혼해 가면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여성들한테 뭐 배려가 가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영예 군인들조차 이제 당의 배려 뭐 원래 받던 배려가 받지를 못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이제 남편의 치료비 그건 국가에서 원래 보장해줘야 되는 건데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주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치료비를 위해서 이제 자기 한몸 나가서 이제 바치고 내물로
박 대표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의 삶이 그렇다면 일반 주민의 삶은 어떻겠냐고 반문합니다. 박 대표는 북한 여성들이 가장 노릇을 하려면 몸이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북한 나올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성매매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2004년도에 제가 북한으로 북송되었다가 이제 감옥에서 다 죽게 되니까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갈 곳이 없어서 청진 역전에 갔는데 그 역전 앞에 여자들이 이제 꽃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꽃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으니까 꽃 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이제 그런 여성들이 이제 성매매하는 여성들인데 가정 때 가정의 생계 때문에 이제 나와서 하룻밤 몸 팔고 다닌다고.
박 대표는 북한은 여성을 나라의 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꽃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인권 유린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지.
영화는 주민들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고 주민들의 소유물을 빼앗아 자신의 출세를 꿈꾸는 북한 관리들의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각본을 직접 쓰고 제작한 김규민 감독은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제작해왔습니다. 일명 겨울나비 시리즈로 불리는 영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야기는 굶주림으로 실성한 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2011년작 겨울나비입니다.
지금 장난하냐? 놀려?
싫어!
미국에서 영화를 상영했던 지난 2015년 김 감독은 VOA에 영화 제목이 겨울나비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겨울나비 사진을 봤어요. 눈밭에서 이렇게 얼어 죽은 그 날씨가 갑자기 며칠 따뜻해진 날이 있대요. 나비가 헷갈려가지고 아, 범이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대요. 근데 그렇게 나온 나비들은 나와서 날개짓도 몇 번 못해보고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서 와 이게 참 북한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 나비 자기가 태어날 시기에 태어날 장소에서 태어났으면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당시 김 감독은 큰 바다도 샘물에서 아무리 큰 불씨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 영화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불길이 되길 희망하며 그것이 훗날 통일이 됐을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나비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록 영화로 탈북자 20여 명이 미국에 가 북한 인권을 알리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그린 2017년작 First Step입니다.
찌라시를 돌린다. 저들이 이제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할 거다.
이 작품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에 북한 대표단이 난입해 방해하는 장면과 당시 참석했던 탈북자들이 북한 대표단을 쫓아내는 상황을 주요 장면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겨울나비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사랑의 선물. 김규민 감독은 이 영화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화 사랑의 선물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주제를 사랑으로 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뭐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다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저 북한 땅에서 이제 어떻게 그 북한이라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비극성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주인공 부부의 애틋한 사랑. 그러나 당에 충실했던 주인공과 그 아내의 비극적인 삶이 바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제목의 역설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김 감독은 영화의 배경인 고난의 행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주민들의 생존력이 강해진 것 말고는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선물은 내년 3월 한국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국제영화제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뉴질랜드 오클랜드, 영국의 런던과 미국 몇 개 도시에서 열리는 영화제 등 총 9개 국제영화제에서 우수영화 후보에 오르거나 이미 수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사실 김 감독은 영화제 출품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여 명의 영화제 관계자가 이 영화를 관람했고 이는 영화를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절반은 이룬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감독은 겨울나비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서바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국군 포로의 자식이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탄광에 집단 배치되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로버트 리 장군은 샤프스버그의 외곽에 있는 안티탐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안티탐 전투 첫째 날 로버트 리 장군은 병력의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북부군 병사들이 새로 진지에 배치됐으니 내일쯤 전면 공격을 감행해 올 겁니다.
안티탐은 북부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부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흑인들에 대해 어떤 선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노예 해방을 선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 전쟁.
1862년 9월 22일,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반란을 일으킨 남부주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 에브라햄 링컨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또 육군과 해군의 총사령관으로 합중국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주에서 노예로 억류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고 1863년 1월 1일을 기해 이들이 영원히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육군과 해군을 포함해 미 합중국 정부는 이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이며 또한 이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이 선언은 정치적인 이유로 연방을 지지하는 주들과 버지니아의 노포크 지역, 루이지애나의 뉴올린즈의 노예들은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문제를 남북 전쟁과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남부와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합중국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분열을 막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노예 문제가 자칫하면 북부군의 전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북부 지역 주민들은 합중국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지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는 건 아니니까요.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연방을 탈퇴하지 않은 델라웨어와 켄터키, 메릴랜드, 미주리 등 4개 주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북전쟁의 목적이 노예 해방이라고 선언할 경우 이들 주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을 하기 위해 북부군의 승리를 바라면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뉴욕 트리뷴 신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방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노예와 유색인종에 대해 취하려는 조치는 그것이 연방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도 연방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모든 노예를 해방하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또 만약 일부 노예만 해방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놔둔 채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노예 문제를 남북전쟁과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북부 사람들은 연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싸우지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북부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갔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이 전쟁을 국가 통일을 위한 것 이상으로 생각했고요. 이 전쟁을 인간의 자유를 위한 싸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 폐지론자들은 노예 해방을 찬양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연설과 저술 활동을 통해 노예제는 사회 악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여론이 바뀌면서 정치권에서도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862년 여름, 노예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워싱턴 DC와 미합중국 영토 내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여러 주들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 법을 몰수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몰수법은 연방정부에게 남부 반란주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노예들은 재산으로 간주됐고요. 몰수법에 따라 압류된 노예들은 즉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수법은 연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유한 노예에 대해서는 예외였습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몰수법이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권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법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노예 폐지론자들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은 합중국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지는 못하고요. 반란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로만 제한돼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예 해방을 반가워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노예 해방 선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합중국 전체가 아니라 반란주에서만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반대가 나오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해방 선언은 군사적인 조치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총사령관으로서 전쟁 수행 권한으로 취한 조치인 만큼 오직 적의 영토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물론 저도 모든 노예들이 해방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희망일 뿐.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저에게 모든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노예 해방은 평화로운 때에 점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링컨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은 유럽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2018년 마지막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었는데요. 밝아오는 새해 더 활기차고 당찬 모습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제이슨 모라즈의 I Won't Give Up 들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For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